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이번 부산 집회 너무 은혜롭고 좋은데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늘 탄에 올라갈 때마다 긴장이 되고 그랬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잘 마쳤다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목소리를 가다듬으려고 애를 좀 썼는데 잘 안 돼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962년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걸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제 삶을 하나하나 이끌어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 돈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돈이 없으면 어렵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은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 삶을 도와주신다, 그건 잘 아직 경험이 없고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근데 제가 구원받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성경학교 마치고 압곡동에 있다 장팔리 경남 급창읍 장팔리 그런데 그 장팔리 조그마한 시골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였었어요. 어느 날 대구 선교본부에서 다음 월요일 날 대구에 오라고 하는 이제 지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지금 뭐 거창에서 대구까지 한 시간 정도만 가는데 그때는 거창에 대구까지 네 시간이 걸렸어요. 뭐 그때 최고 속도가 30km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뭐 비포장도로. 근데 그 차에서 대구까지 갈 수 있는 버스비가 전혀 없었어요. 목요일쯤 연락을 받고 저희들한테 하나님 대구하는 여비를 주십시오 하고 기다렸어요. 금요일, 토요일 하나님이 10원도 안 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 말씀을 전하고 광고 시간에 나는 내일 대구에 간다고 내 거처를 이제 교회에 없었던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광고를 했어요. 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성도들이 내 옆이 없는 거 뻔히 알 텐데 대우 간다 그러면 옆이 좀 누가 안 줄려나 생각을 했어요. 예배 마치고 다 돌아가고 아무도 안 줬어요.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광고 시간에 다시 난 내일 대구 간다고 교회 아무도 없다고 누구 이제 와도 못 만난다고 그렇게 하면 이제 마치고 형제자매들 하나하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난 곧 어떤 뭐 형제나 자매가 전사님 내일 대구 가시죠 여비 없으시죠 적지만 여비 좀 보태 쓰세요 하고 꼭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문 앞에 한 30분을 서서 기다렸어요. 근데 야속하게도 한 사람 돌아오지 않고 그냥 어둠 속에 하나 둘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던 아침에 아침을 먹고 이 장팔리라는 게 장에서 딱 팔리 떨어졌다고 장팔리래요. 심리 조금 못되고 오린 넘고 그래서 보통 그 길을 우리 걸어다니는데 가방을 들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와야 하는데 여비가 10원도 없으니까 생각이 막막 별별 생각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내 생각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은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재정을 맡은 형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거창 여자중학교 교사고 그 부인은 문방구도 뭐 서점도 같이 하면서 조그마한 가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 집에는 틀림없는 덜 돈이 있고 하니까 그 길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혼자 생각해서, 아, 전도사님, 아침 일찍 웬일입니까? 아, 대구 가시죠. 들어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죠. 여비 있습니까? 아니, 말씀하지 그랬습니까? 막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여비 줄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 사람한테 가는 건 내가 여비 없다는 표시인데 그게 내 마음에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집에 가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이런 아침에 그 집 앞을 지나갈 때 보면 그 형제님이 가게 바닥에서 세수를 하시고 세수물을 비포장 도니까 도로에 막 뿌리는 거, 먼지 안 나게. 그다 몇 번 만났거든요. 아, 전사님, 이렇게 일찍, 아, 참, 대구 가시죠. 잠깐 들렸다 가시면 안 됩니까? 전 혼자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다가 내가 아무 생각,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 밖에 나와서 내 밖에서 내 모양을 한번 봤어요. 여행을 하면서 돈이 없어서 그리고 어떤 분에게 돈 주려고 생각도 안 하면 돈을 바라고 있는 내가 너무 처절하고 초라하고 따분하고 불쌍한 거예요. 그 전까지 그걸 몰랐어요. 내 밖에 나를 보니까 그 내 마음에 어떤 마음, 내가 한평생 복음을 위해 살 건데, 내가 돈벌이를 안 할 건데, 내가 다른 사람 보고 누가 날 돈도 안 주나, 나 이렇게 살긴 싫다. 차라리 내가 어려움 당하면 당하지. 이렇게 살긴 싫다. 뭐 하루 이틀 가도 마지만 내가 한 평생 복음 전도 내가 돈 안 벌고 살 텐데 진짜 이렇게 살긴 싫다. 그래서 그때 내 마음을 정하기를,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대구 못 가면 못 가고, 안 가면 안 가지. 이제 사람을 기대하거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주시려면 주시고, 뭐 안 주면 내가 안 가면 되지요. 그래서 일부러 그 집 앞으로 안 지나고 그 집을 비껴왔어요. 하나님 나에게 여기 주시려면 그 집 앞에 가도, 안 주시려면 주고, 안 가도 주시면 주시고, 그럴 건데, 내가 이제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가자. 그래야 이제 일부러 그 집 앞을, 바로 앞으로 가는 길인데, 비껴서 갔어요. 이제 가서 이제 그 집을 지내서 가는데, 버스가 슬슬 걸어 나오는데, 빨간 걸로 대구라고 쓰인 거예요. 야, 저 버스를 타야 하는데, 어찌지 않은데, 버스 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문이 열려요. 뒤에 보다 아무도 없네. 혼자밖에 없는데, 이거는 타라는가 보다 하고 탔어요. 탔는데, 그때 대구에 우리 교회에 있던 자매님이, 50대 된 자매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일찍 남편을 잃고 대구 싹 빠느지라 하면서 사시는 자매님이에요. 아이, 박전도사 빨리 오르라고 돌아오고 자기 옆에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앉았어요. 이제 버스가 시내를 벗어 막 달리니까 안내양이 딱 수표하고 볼펜을 들고 저한테 버스 빌 받으러 온 거예요. 자매님을 쳐다봤어요. 웃으면서, 자매 나 버스비 없어요. 그랬더니, 아, 내가 안다고. 그 자매님 버스비를 내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차에 좀 더 위쪽에 가면 말이라는 반숨이 있는데, 거의 친정이에요. 이 자매님이. 친정에 나이 많은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1년에 한두 차례 진정에 볼 일이 있어 오는데요. 와서 보면, 자매님은 대구에 사니까 뭐 싹 바느질도 하고 하니까 돈이 뭐 큰 돈에 돈을 만지는데, 진정엔 돈이 너무 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올 때마다 대구하는 여비만 놔두고 돈을 다 지갑을 들어 다 친정 어머니에게 주고 늘 왔대요. 오늘 아침에도 친정 어머니하고 같이 버스 탄 데까지 나와서 있다가 버스 손을 들고 지갑을 꺼내서 어머니 주려고 자꾸 자기는 지갑 안으로 돈을 집어넣더래요. 어머니 돈 안 주고, 어머니 돈 줄 줄 알고 멍하니 쳐다보고 그냥 가시고, 자기도 그래, 아니 내가 왜 돈을 여기다 집어넣었지? 내가 나이가 들으면 인색해지나? 그래, 그 창을 지나가는데 내가 가방을 들고 오는 걸 봤어요, 이 자매님이. 아, 이건 틀림없이 박전도사님 여비 주라고 하는가 보다. 여 버스 운전수 차 세우라고. 여기 우리 같이 갔으면 저 온다고. 이 자매님이 차를 세웠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대구에 가서 내렸는데 자매님 날 보고 자꾸 자기 집에 좀 가자고 하더라고요. 따라갔어요. 정신대와 정심을 잘 차려주시더라고요. 정심 얻어먹고 자매 잠깐 있으라 그러더니 어디 밖에 나가요. 한 30분 있다가 오더니 그 돈을 빌린 것 같아요. 제 주머니에 돈을 한 주먹 넣어가지고 얼마나 수고 많으면 거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진짜 관두지 마시지. 그래 이제 선교센터에 갔어요. 그럼 아무세요 일하고 저녁에 이제 제가 자기 전에 잠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들이 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란 건 하나님은 나에게 버스비 그 자매님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 손영재님 집에 들어갔으면 버스는 지나갔을 거예요. 그죠? 내가 막 어르르르다가 아 형제님 제가 대구에 가야 하는데 여비가 없는데 내가 대구 갔다 와서 갚아줄 테니까 돈 좀 빌려주십시오. 내가 이제 그런 얘기에서 생각해서 해봤어요. 형제님 아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 어떡하지요. 그렇게 하면 내가 뭐 배째요 어째요. 내가 만일 오늘 그 집에 들어갔더라면 그냥 하는 그 자매도 날 준비해서 그냥 차 지나갔을 거고 난 하나님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시네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날부터 제가 오늘날까지 살면서 저에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한 번도 제가 사람에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비행기표 값도 주시고 뭐 그런 자체 도움이었어. 그러면서 제가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됐고 하나님이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딸하고 아들 낳아서 키웠는데 제 아내가 첫 딸을 낳았을 때 여러분 볼 때 어떠냐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우리 딸아이가 어릴 때 내가 여행할 때 딸만 데리고 다닐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얘가 2살 때였는데요. 하루 내가 집에 저녁에 전도한 밤 12시가 들어왔는데 은숙이가 손에 붕대를 잔뜩 감고 있었어요. 아니, 은숙이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니까 옆집에서 아이들 노는데 그 세상에 우리 예쁜 딸을 밀었어요. 어떤 놈이 어떤 녀석이 얘가 뒤로 넘어지면서 시골집 그 부엌으로 열리는 문이 열리면 부엌 아궁이가 거꾸로 떨어졌어요. 보통 그때 시골집 부엌 그 북두막이 시멘트인데 거꾸로 머리 안 깨지게 다행이고 그 연탄 아궁이 떨어져 막 안 타 죽길 다행인 거예요. 내가 자고 있는 딸을 안았어요. 안고 하나님 우리 은숙이 상처 없이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드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넌 네가 네 아이들 반듯하게 키우고 싶었지. 아이가 연탄 아궁이 떨어져 너는 한 집에 살 무슨 일을 도왔냐. 나는 내가 그때도 어리석게 누가 자기 아들이나 딸 반듯하게 키우고 싶지. 누가 마약 중독자 만들고 누가 알코올 중독자 만들고 누가 토박꾼 만들고 싶겠어요. 저는 그때 반듯하게 키우려고 마음은 반듯하게 키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딸아이가 연탄 아궁이에 떨어졌는데 내가 손끝만한 걸 하나 도우지 못한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 키울 수 없습니다. 우리 딸이 그 위험한 데도 내가 손끝만큼 돕지 못하고 딸아이가 연탄하고 있던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놀라고 소리 질렀겠습니까? 아버지가 한 집에서 한 손끝만 도움이 못 줬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 은숙이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내가 아버지긴 하지만 나 마음에서 아버지 사표 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딸을 키우고 아들을 키우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이끌고 있는 걸 정확히 보여요. 제 아들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1년 만에 처음 왔어요. 우리 교회와 주일날 낮에 제 아들이 간증을 했어요. 제가 그 간증을 지금 기억이 안 되지만은 내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 우리 아들을 미국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키우고 돌보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우리 아이들 어린이 도우시고 지키는 걸 봤어요. 저희들 교회에 몇 년 전에 40대 중반에 부인이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그는 며칠 더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아직까지 한국에서 그 자매만큼 뚱뚱한 사람 못 봤거든요. 하여튼 이 정도쯤 될 것 같아요. 의자에 앉으면 반은 의자 밖에 나오고 반은 의자 안에 이 부인이 와서 저한테 무슨 이야기하냐면 자기 과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대 건축과를 졸업하고 자기는 정말 이 지구 위에 자기가 설계해서 건축물 하나 남기는 게 소원이었어요. 좋은 건축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아가씨인데. 어느 날 빌딩을 짓는데 하루 종일 인부들이 일하거나 저녁 때 인부들이 다 퇴근하고 나서 빌딩을 점검하는 건축 점검을 하러 간 거예요. 설계도를 가지고 설계도로 잘 만들어지고 있나 빠진 데가 없나 그걸 점검하는데 자기 상관 남자 상관하고 같이 간 거예요. 8층, 7층 쭉 점검해 내려오는데 그 빌딩 아무도 둘이만 있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끌어안았어요. 소리 지르고 발버둥 쳤는데 남자를 이길 수 없었어요. 강간을 당한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수치건데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피해. 고민을 했어요.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된 줄만 설마 임신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평소에도 생리가 정확치 않아서 뭐 정말 꿈에도 생각지 않았는데 다리 신하의 몸에 이상을 느껴가지고 임신 테스트 임신이 된 거예요. 어떡하지? 병원에 산부인과를 찾아갔어요. 유산을 하려고. 산부인과를 가는데 뱃속에 아기가 그걸 아는지 엄마배를 톡 두치더래요. 그 치능했고 엄마 나 살았어. 나 죽이지 마. 나 엄마랑 살고 싶어. 꼭 그런 것 같아서. 여자가 나 너 원치 않았어. 난 너 원치 않아. 너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을 못 살아. 난 너 원치 않아. 난 정말 원치 않았어. 그래서 막 병원까지 갔는데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막 다 아이가 막 자기 죽는 걸 아는지 유산을 못 시키고 돌아온 거예요. 몇날 며칠 고민하다가 여자가 엄마가 돼가니까 자기 자식에 대한 그 따뜻한 애착 그게 너무 강하게 솟아나서 자기 인생을 전부 포기하고 아기를 낳기로 했어요. 회사에다가 사표를 내고 파마 고대하는 걸 배워서 미장원에 고대하고 파마 주면서 그렇게 새로운 집을 마련하고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친정 애기 난 너무 부끄러워서 집을 하나 사가지고 종한 집 애기 침대도 사고 뭐 옷도 쭉 해가지고 출산 중 애기를 낳았어요. 너무 잘생긴 아들이었어요. 애기를 안고 미장원에 가서 젖을 먹이고 방에 눕혀놓고 파마 고대하다 젖 먹이고 둘이 막 가난해도 너무 이젠 그때 친구도 다 없으면서 연락을 애기가 둘이만 인생 너무 행복한 거. 애기가 자라는 걸 보고 너무 사랑해가고. 근데 그때 불행한 일이 또 닥친 거예요. 어떤 남자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너무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한데 남자가 따뜻하게 너무 고마웠고 믿었어요. 남자가 뭐라고만 하냐면 여자들은 남자들 전부 늑대 같다고 도둑놈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만나면 그렇게 할 거예요. 한번 차를 마시면서 남자가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고 잘 살 수 있는데 늘 그 이야기를 들었어. 근데 그날 아주 실질적으로 그래서 왜 어떻게 살면 되냐 물어보니까 돈이 있느냐고 물어보더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회사에다 투자하면 회사에서 이자를 많이 주면 여자분들이 단순하니까요. 왜 회사에서 은행 돈 쓰면 값싸게 쓸 수 있는데 이자를 많이 주고 돈을 얻으려고 해요. 벌써 회사가 많은 회사잖아요. 근데 여자들 그런 생각을 못하니까 이자를 많이 줄 테니까 그러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여자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얻어가지고 그 남자를 갖다 줬어요. 그 남자가 막 계산하더니 한 달에 매월 5일마다 이자 얼마를 통장에 넣어주겠다고. 너무 큰 돈을 주는 거.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은행 이자 갖고도 뭐 잘 살 수 있겠다. 너무 좋았어요. 그날 다음 날 남자는 그 돈 가지고 미국으로 날라버렸어요. 아니야, 아니야. 친구들 그 소리 들어도 아니야, 안 그래.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근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화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이젠 집에 돌아와서 인생을 살면 왜 나는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지? 왜 나는 불행한 일만 있어야지? 저녁에 자려고 자리에 누우면 잠이 안 와요. 아무리 자려고 발버둥을 쳐도 자꾸 생각을 해서 밤 1시, 2시 깜빡 자다 깨보면 10분 자고 15분 자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는데 어느 날 몸이 자꾸 불어 체중을 따르고 60몇 킬로 내가 이렇게 살이 쪘어. 70kg, 80kg, 90kg, 100kg, 110kg 자꾸 늘어가는데 자기가 봐도 자기 괴물 같은 거예요. 자기 신혜야, 이게 너냐? 신혜야, 네가 왜 이렇게 됐냐? 자기도 자기를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것은 불행한 일이 그래 닥쳤는데 곧 또 불행한 일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꼭 불행한 일이 오면 자기 망할 것 같고 막 너무 들어서 불행한 일이 더 닥치기 전에 죽어야지. 아들을 친정에 보냈어요. 그럼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칼로 가지고 동맥 끊다고. 뭐 동맥 끊 준다는 얘기도 막 끊었어요. 하나, 둘, 셋 하다 피를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친정 아버지가 와서 보고 생겨나지 않았는데 문이 안으로 잠겨 있는 거예요. 안만 뜨도 소식이 없어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보니까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피를 119를 불러서 울면서 입원시켜 생명을 살렸는데 세상에 불행한 것이 신경을 끊어가지고 왼손이 쓰지 못하는 거예요. 미장원에 파마도 못하고 이제는 너무 어려워졌어요. 백화점에 와서 매니저를 불렀어요. 자기 사정을 쭉 이야기했어요. 내 왼손을 못 씁니다. 나 무슨 일이라도 시키고 조금만 돈 주면 밥만 먹고 살도록만 도와주십시오. 백화점 매니저가 그 백화점에 팔도 한 점 못 쓰는 여자를 어디다 쓰겠어요? 뚱뚱뚱 이렇게 뚱뚱한 여자를. 너무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백화점에 빈 박스 치고는 일을 시켰어요. 그거 하고 한 달에 50만 원씩 받아가지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 부인이 저희들 교회에 와서 며칠 후에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의 평안이 그 속에 임하면서 이 부인이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두 시간이나 잠을 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하루에 15분, 20분 자다가 두 시간 자니까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두 시간 자다 세 시간, 네 시간, 요즘 하루에 일곱 시간을 잔대요. 너무너무 한 날쯤 지난 왔는데 목사님 저 체중이 10kg가 빠졌어요. 내가 볼 땐 저랑 똑같은데 막 아 진짜 그래 저랑 똑같은 10kg 빠졌어. 너무 행복해. 한 번씩 목사님 저를 불러요. 내 이야기 들어봐요. 하나님이 그 자매님을 이끌고 계셔요. 어느 날 나한테 와서 뭐라냐면, 목사님, 하룻밤 자는데 팔목이 너무 아파서 밤새도록 울었대. 날이 밝아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기적이라고 그러면서 신경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팔이 이제 그 내가 한 밀어보는 손을 맞대 밀어보니 팔에 힘이 들어가요. 너무너무해. 하여튼 그 자면 저한테만 목사님 막 예배당 광을 불러요. 왜요? 막 다가와요. 와서 이야기해요. 은행에서 잘 빚이 많은데 돈이 뭐 한 몇백만 원 생겨서 그걸 갚아야겠다 은행 가져갔어요. 담당 직원이 깜짝 놀라더래요. 따라오라고 그러래요. 따라갔어요. 진영양실에 가더니 담당 직원이 뭐 진영양님 이 부인이요 이래 이래 해서 빚이졌는데 은행 빚인데 갚을 수 없는데 내가 그 집을 몇 번 가봤어요. 너무 어렵게 사는데 이만한 돈을 가져왔다고 막 내 놀랬다고 집에 돈 한 번 없어 이래 막 자기 말하지도 안 했는데 자기 집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를 진장님이 보더니 고맙다 그러면서 이걸로 마무리 짓재요. 그 많은 빚을 다 당감 받았다. 좋아가지고 막 와서 그 날 부르면 반드시 좋은 소식이에요. 한 분은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 우리 집에 구역 예배 봐요. 꼭 와요. 집이 어딘데? 어디 어디 그래 봤어요. 좋은 아파트예요.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허술한 아파트를 샀어요. 사가지고 수리를 해가지고 구청이 어려운 사람에게 아주 싸게 세를 넣는데 자기 처음에 당첨된 집이 지하실인데 자기 앞번호가 안 와가지고 직원이 마음으로 고락해서 3층을 골랐대요. 자기 이 집 와서 처음에 당첨됐을 때 막 울었고 이사하는 날 그렇게 울었다 하더라고. 제가 지금도 그래요. 체중은 뭐 근데도 많이 줄었다 하는데 나 볼 땐 하도 안 줍니다. 꼭 여자 레슬링 선수 같아요. 우리가 전기를 집에 들어올 때 전기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님 나 주인 집에 가서요 냉장고도 돌리고요 세탁기도 돌리고요 불도 켜주고요 에어컨도 틀어드리고요 텔레비전 틀어줄게요 전선만 연결해줘요. 전기는 전선만 연결해주면 악한 사람 집에다가 충성스럽게 일하고 선한 사람 집에다 가고 잘생긴 집에도 가고 못생긴 집에도 가고 전기가 들어 아, 이 집 더러워 못 해먹겠네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 나 얘기 안 할 거야 전기가 한 번도 그래 간 적이 없어요. 선이 끊어져서 가지.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흘러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흘러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없는 소망도 넣어주고요. 여러분 마음에 없는 행복도 넣어주고요. 여러분 마음에 없는 사랑도 넣어주고요. 선한 마음도 주고요. 기쁨도 주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하나님과 마음이 막혀 있어요. 왜? 하나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간곡하게 제가 이 신구약 이 성경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 신구약 66권 속에 들어있는 내용의 주제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주제는 우리 죄를 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66권에 구구절절이 장장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다고,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고, 의롭게 됐다고, 우리 노력이나 수고가 아닌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 우리를 사는 눈처럼 희게 씻어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 뭐냐면 난 죄인이래요. 하나님 말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요. 죄를 지어 죄인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씻었다면 씻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끗하면 깨끗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면 거룩한 거 아닙니까? 거룩한 건 맞아요. 그냥 우리가 딴 얘기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요.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 맡겨서 독생자 예수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죄의 벌을 받을 죄가 씻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 죄가 많을지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를 씻어졌다 그러면 아, 예, 하나님이 씻어졌습니까? 난 몰랐습니다. 나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네 죄가 씻어졌다. 예, 내 죄가 씻어졌습니다. 하나님 씻어졌던 씻어진 게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내 마음의 한 마음이 돼요. 여러분이 친구들이나 부부지간이나 가족지간이나 뭐 누구든지 간에 같은 마음이든 마음이 흘러요. 마음이 흐르는 사람들 같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기쁘면 100이라는 기쁨이 난 100은 다 안 해도 30이나 40 기쁘고요. 나와 같이 마음이 흐르는 사람이 슬퍼하면은 100이라는 슬픔이면 100은 다 안 돼도 20이나 30 슬픔이 오고요. 그게 마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흘러가지만 하나님 뭐 승용차 타거나 KTX 타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으로 마음속에 흘러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 같이 했을 때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마음이 하나로 되면서 그때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가 다치는 모든 문제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저는요, 처음에 군대 갔을 때 어느 날 밤에 자고 나니까 장갑이 한 그릇 없어졌어요. 군대는 하도 도둑질을 많이 하니까 장갑을 도둑질했다 훔쳐갔다 소리 안 해요. 왜냐하면 전부 대한민국 국방부 안에 있으니까 다만 위치 이동이라고 그래요. 제가 장갑을 잊어버렸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막 구타가 아주 심해요. 꽃게 자르고 아주 막 이렇게 때리는데 처음에 내반 하나가 탈량 돌아왔는데 곱게 이제는 40대를 때리더라고요. 애가 완전히 늘어지더 근데 때려요. 그때 굳다가 아저씨가 장갑 이적번 넣었다가 팔아먹어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뭐 달러로 환산하면 지참대 값이라고 하고 조교들이 늘 군대에서 그렇게 말해요. 아무래도 장갑 하나가 집참대 값이 되겠어. 말이 안 되지.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이 됐어. 매 맞으면 어떡하지. 그 내 마음에 직감적으로 나도 훔치면 되지 뭐. 훔치는 간단해요. 밤에다 변소 갔다 오는 척 하면서 그것도 훔치는 방법이 바로 훔치면 그냥 내가 장갑 잊어버렸다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잊어버렸다 하면 다시 내가 훔치면 그 한 포장하면 이번에 오니까 절대 말하면 안 되고 훔쳐도 그냥 훔치는 게 아니고 방법이 있어요. 전 하나 훔쳐가 옆에다 놓고 그걸 또 옆에 놓고 몇 번 바꿔가지고 내한테 와야 하는 거. 그래야 그리고 표시도 막 장갑 표시도 다 꽂히고 막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나도 훔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여기는 군대야. 별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만일에 네가 장갑을 훔치다가 안 들킨다고 하자. 그렇지 안 들키지. 잘하는데 왜 들켜. 근데 만일에 들키면 네가 내 몸 안에서 전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냥 다 훔친 남은 게 아니잖아. 예수 믿는 그렇다 하면 막 그건 두고두고 얘기하잖아요. 만일 내가 장갑을 훔치다가 들키면 야 예수야 너 도둑질하는 걸 갔는데 그 내만 전도가 되겠어요? 그는 군대 3년 동안 생활할 때 전도 못하고 나오면 신앙도 다 주고 내가 비참해질 것 같은 거예요. 며칠을 고민하며 갔어요. 아침에 학과 출장할 때 사나이로 태어나서 발을 흔드는데 우리 중대 200명인데 다른 사람 다 국방색 손이 올라 나만 빨간 손이 올라가니까 손 씻은 건 아무 문제도 아니고 내가 내보고 어디다가 팔아먹었어. 몽둥이지라 그게 그리 겁이 난 거예요. 제가 사흘 동안 고민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내가 매를 맞으면 맞고 어려움 당하면 당하고 훔치지 않겠습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장갑 한 크레만 주십시오. 살 장갑 한 크레 뭐 지금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 양털로 짠 장갑인데 초록색 그 국방색 장갑. 저 그날 수류탄 투정하는 훈련 한 날이었어요. 수류탄을 뽑아가지고 하나 둘 막 던지고 때리고 이제 그게 훈련이 돼야 자동적으로 딱 뽑아 막 던지고 수류탄 그 옛날에 6.25-3인데 급하면 핀을 안 뽑고 던진대요. 저쪽에 바다가 있다가 다른 핀 뽑아 던지고 잊혀놓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대요. 막 급하면 그래요. 정신없, 제 정신 아니니까. 그 훈련을 막 해요. 근데 이제 쉬는 시간에 50분, 그 뭐 교육 10분 휴식인데, 휴식은 뭐든지 뭐 군인데 담배 피우고 하는데. 그래. 내 앞에 우리 동기 하나가 가까이 오더니, 야, 박옥수, 너 장갑 없나? 그랬어요. 야, 나 큰일 났다. 왜? 밤에 잤는데 누가 장갑 훔쳐가서 그러니까 자식 나한테 이야기하지. 야 너 장갑 두 컬이야 그랬어. 어 두 컬이야. 야 인마 어디서 훔쳤어 그랬거든. 군대 말이 다 그래요. 야, 훔치기는 근데 어떻게 장갑이 두 컬이야. 나 손에 동상이 있었었어. 우리 형님 여기 중대장이야. 동상에 또 장갑 한 컬 더 주더라. 야, 전우 좋은 게 뭐냐? 나는 그냥 장갑 입었더니 한 그릇 주는 거래. 이거 뭐 장갑 한 그릇 아니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 야, 군대도 하나님 도와주시네. 군대도 하나님 살아 일하시네. 군대가 3년 동안 한 동안에 제가 통신훈련소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우리 부대에서 제일 행복했어요. 매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죄사함을 받고 나면은 그냥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네 죄가 사해졌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 10장 읽었는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성경할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없네.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고 돼 있죠. 누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착했기 때문에, 내가 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에 못 박아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그때 이미 죄가 씻어졌고 거룩해졌고 깨끗해졌고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마음에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씻어졌고 거룩해졌고 의로워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 난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내 죄가 씻어졌다고 하시는 성경에 그럼 내가 씻어졌네 하고 이걸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하나가 됩니다.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넌 거룩해졌어. 아니 제가 많아. 너 거룩하다니까. 아니 제가 많다니까요. 하나님 딴 마음이 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진 못해요. 그런데 내가 죄사함 아, 예, 씻어져서 그 말씀을 믿음 받아들일 때 한마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서요. 그때부터 제가 50몇 년을 지냈습니다. 62년도에 그랬으니까 지금 50몇 년을 지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버스비가 없을 때 장갑을 잊어버렸을 때 그런 얘기 다 하라고 하면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해요. 나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삼으시고 그 종으로 삼으시면서 하나에서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늘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번 집회에서 여러분 얼마나 악을 행했든지 얼마나 더럽든지 얼마나 추하든지 불문하고 아무리 여러분 악을 많이 저지르도 예수님이 씻으실 수 없을 만큼 악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을 흰 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죄가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모르니까 성경에 씻어졌다면 씻었다고 믿으면 돼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 우리가 이제 거룩하네. 깨끗하네. 죄가 없네. 씻어졌네. 의롭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기도해요. 하나님,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는데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 뒤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고 도와주실 거 믿으세요. 그러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위해 삶의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았지만 항상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계시고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지키시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이게요. 물론 세상 떠나 영원한 나라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와 더불어 사는 것, 그것도 말할 수 없는 복이고, 임시 이 세상에서, 아까 말했던 그 자매님, 뚱뚱한 자매님, 죄담받고 난 뒤 하나하나 돕는 걸 봐요. 저는 목사잖아요. 저희들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교회 나오던 분 막기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딱 보면 저희들요 교회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데 내가 서울시장님한테 한 번도 그런 부탁 안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1km 떨어진데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있었어요. 그 아파트 단지는 뭐 이렇게 전세로 들 수도 있고 또 살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저희들 교회에서 한 100명이 넘게 그 아파트를 샀어요. 주차 관리하는 형제가 날 보고 목사님 우리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자동차가 100대 이상 줄었습니다. 아파트 한 1km쯤 되니까 다 걸어오는 거예요. 주차장 복잡하니까. 형제들이 아파트 구역 예배를 보러 가면은 전부 간증을 해요. 이런 얘기 좀 죄송한 저희들 교회는 애기들 모두 많이 낳는 편이라요. 한 사람, 두 사람씩 놓는데, 아파트에 저 당첨할 때, 그 뭐, 애기, 저 뭐야, 그, 둘 놓으면, 뭐, 그 순위가 1순위고, 애기 셋 놓으면 0순위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애기 셋 놓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파트에 내가 한 번씩 갈 때마다 자매들이 막 간증을 해요. 돈이 없었는데 이 아파트가 어떻게 당첨이 되고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하나님 마련하게 해주시고 이번에도 우리 오영진 장로하고 다음에 저 뭡니까 하장로님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뭡니까 박민희 형제하고 당첨돼가 이거 막 들어간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물질을 공급해 주셨다 그러고 막 하나님이 하나하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하면서 제일 기뻐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복음 전에 되게 쑥스러운데 다른 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를 막 아주 40년 믿단다. 죄가 있다고 막 죄 때문에 고민하면 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입어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런 막 너무 기뻐요. 기뻐가 막 어찌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서울에는 좀 굉장히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뭐 7, 8년 전만 해도 서울이 건물 2층에 3층에 건물 빌려가지고 예배당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막 눈 닦고 봐도 어찌다가 하나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교회가 실제 건물인 교회가 더 많은데 다 문을 닫아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요. 제가 이렇게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이 적고 그래서 어려워서 난방비가 없어서 겨울에도 불을 못 대고 방 안에서 이제 막 돋바 입고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은데 연탄 좀 도와줘. 이런 편지들이 많이 와요.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막 통장 번호 그 편지 또 복사가 보낸 거기 때문에 통장 번호에서 돈을 한 번도 안 보내줬어요. 근데 한 번은 막 진짜 어려워하는 분이 있어서 연탄 사주고 싶어가지고 부천어디라 그래서 우리 부천교회 목사님 그게 한번 찾아가봐 달라고 어떻게 사시는 것 같아. 가보니까 막 어렵게 사시다가 추후에 못 살아서 아들네 집에 갔다고 없더래요. 그래서 연탄도 못 사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죄인이 되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해 듣지 못하지만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는 사이로 마음을 막아놔버렸어요. 죄인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죄가 사해졌다니까 하나님과 내 마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들어와요. 나도 죄 사함 받고 난 얼마 지나 몇 년 지나 보니까 내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는데 난 이런 마음이 없는데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야.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사람들 볼 때 막 옛날에 막 각박했는데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또 뭐 남들이 뭐라 그래도 마음에 감사하고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기쁘고 즐겁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그날부터 순간순간 나를 이끄시면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대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매일매일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시대 때 드리는 그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는 성전이 원래 하늘나라에 성전이 있고 그걸 본따서 모세가 만든 광야의 성전을 만들었는데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하고 땅에 있는 성전하고 뭐가 다르냐?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은 영원계니까 영원한 나라니까 거기서 뭐든 전부 영원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죄를 사하면 영원히 사하고 땅에 있는 재단에다 죄를 사하면 그 순간만 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죄를 지나 많으니까 한꺼번에 영원히 죄를 사하면 한 번만 제사 드리면 되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사하니까 백성들이 합니까? 매일 서서 섬기고 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었어요. 그래서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그 순간만 죄를 사하지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데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한 그 십자에 먹으면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제단에다 피를 치라고 뿌린 게 아니고 예수는 그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늘나라 제단에다 피를 뿌렸어요. 하늘나라는 영원 세계니까 그는 영원히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은 시간계니까 순간만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다 사했는데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내 죄를 못 사했다. 내 죄를 반만 사했다. 원죄만 사했다. 죄가 남아있다. 나는 죄인이다. 오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고 예수가 때 원수인 겁니다. 피를 흘려가며 죄를 사해놨는데 그 피를 흘린 그 공로를 무시하고 죄를 못 씻었다고 하고 죄가 남아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원수는 바로 그 원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성경 구석구석에다가 내 죄를 사했다고 돼 있는데 얘는 그 원수들로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리고 14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씻어버린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원히.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하늘나라 제단을 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것이로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날 후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이후로 새 법이 만들어져 전에 얘기했지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뭐냐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하기로 하신 후에 또 17절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우리를 위한 법입니다. 하나님 이 법을 내가 저들의 죄악을 사하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를 위하여 할 일은 예수님 다 끝내놨는데 우리가 죄를 위해 하려고 한다면 너무 거만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자 그다음 18절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나는 죄가 많아 하나님한테 부끄럽지만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래서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의를 힘입어 의엿이 앞에 서리라. 내가 자는 것 말고 난 죄가 많고 더러운 인간인데 예수님 다 씻었기 때문에 깨끗하시 떳떳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 참된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 참된 목자와 함께하는 신앙, 그 행복이 어떤 것인 것을 맛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